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꼭 나이를 먹었다 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철이 들지 않고 유치한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아주 오래전에 믿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꼭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연수는 짧지만 정말 예수님을 빼닮았고 또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신앙에도 나이가 있다면 과연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온도계처럼 만일에 우리의 이마에 탁 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 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이마에 대보고 그에 따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세우면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죠. 딱 기계를 대봤는데 7살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그분을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가 어떠한지 실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무엇인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기계는 아쉽게도 없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를 한번 점검해보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신앙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례대로 이 단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신앙의 제 첫 단계는 유아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라는 것은 꼭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방금 읽은 12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도나 연령에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즉 거듭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쭉 성장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생아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거쳐나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제 유아기에 있는 아기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4절 전반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도 심지어는 아기도 부모를 알아볼 줄 알아요.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부모를 못 알아보죠. 신생아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 뿐입니다. 부모를 알아서 또는 알아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아기도요 엄마를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알아본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눈빛이 달라요. 딱 알아보는 눈빛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엄마 또는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하죠? 방실방실 웃기 시작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딱 안아주면은 퍽 안겨요. 그리고 곤히 잠듭니다. 엄마 아빠의 품을 알아요. 냄새를 알아요. 그 표정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면 안정을 찾습니다.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신앙의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딱 그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을 딱 보고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을 보면 방실방실 웃어야 돼요. 하나님을 딱 보면 안정을 되찾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워도, 세상에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안정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기르신 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그냥 막 태어나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한글을 깨우칠 것을 기대하셨나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걸음마하는 단계는 그냥 뛰어넘어버리고 처음부터 막 뛰어다니기를 원하셨나요? 아니면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집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통해 용돈이라도 벌어쓰기를 여러분께서는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부모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유아기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계속 사고만 칩니다. 오늘은 여기서 사고치고 내일은 저기서 사고치고, 꼭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입으로 들어가고 자꾸 뭐 찔러보고 만져보고 넘어뜨리고 쏟고 찢고 부수고 하는 게 아이들의 전공이에요. 항상 아이들은 사고만 칩니다. 괜찮아요. 아이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이 아이는 딱 하나의 마법 단어만 얘기하면 그냥 상황 종료돼요. 그냥 이 단어만 외치면 다 끝나요. 다 괜찮아져요. 그 마법의 단어가 무엇이죠? 엄마 또는 아빠. 그게 딱 신앙의 유아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갑자기 막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다만 딱 하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만 꽉 붙들면 돼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그 품에 탁 안기면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거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세 명의 자녀를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딱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외치면서 막 달려와서 품에 팍 안기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아무리 피로하고 고단하든지 단호가 저내립니다. 아빠를 알아보고 와서 달려와서 안겨주면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모든 효도를 세 살 때까지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죽어라고 속만 썩이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아빠라고 외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 품에 안겨버리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아무리 사고 쳐도 아빠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아내는 방에서 둘째를 이제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첫째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놀던 저의 첫째 딸 서연이가 사라졌어요. 근데 한동안 조용해요. 이제 여성분들은 벌써 이 쎄한 기분이 있잖아요. 아이가 조용하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사고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어요. 제발 큰 사고가 아니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는 열심히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정적을 뚫고 울려퍼지는 외딴 비명소리 아빠!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가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화장실이었어요. 딱 가봤더니 가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화장대 세면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저희 이제 유아용 발판이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간 다음에 첫째가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다리를 착 걸쳐서 팔로 이렇게 해서 세면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평소에 궁금하던 일단 제가 머리에 바르던 헤어젤, 헤어젤을 이렇게 쭉 짜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그게 다 비어질 때까지 쭉쭉쭉쭉쭉 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면도할 때 쓰는 쉐이빙 크림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는 칙 하고 하얗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막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그거를 다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화장실과 세면대와 거울은 쉐이빙 크림과 그 다음에 헤어젤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그런 만큼 자기가 서 있는데도 이제 미끌미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딱 보니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그 발판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뛰어내릴 용기는 또 없는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한참을 기다리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죠. 무엇을 했죠? 아빠! 아빠! 그 한마디로 상황은 종료되버립니다. 아빠가 달려왔잖아요.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제 딸인데 죽입니까? 살립니까? 따끔하게 혼은 냈어요. 너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날 비어버린 제 헤어젤과 쉐이빙 크림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고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그 애가 청소하겠습니까? 고스란히 부모님의 몫이죠. 그거 청소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아빠 한마디면 그냥 상황이 종료돼버리는 겁니다. 딱 이것이 유아기의 우리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요, 사고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사고치고 내일은 저기서 자빠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죄를 짓고 내일은 저기서 실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입으로 집어넣지를 않나, 넣어서는 안 되는 거 자꾸 젓가락을 넣어보지를 않나, 입이 아니라면 막 코에도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지를 않나, 여기서 못 쏟고 여기서 부수고 여기서 찢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다음에 내가 잘나서 큰 줄 알지만 부모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과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날에는 저도 여러분도 없는 겁니다. 그게 딱 유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딱 하나를 기대합니다. 아빠의 아빠됨을 알아봐주고 아빠만을 의지하는 것, 아빠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안심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유아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기입니다. 이제 유아기를 거쳐서 우리는 청년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청년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 말씀 14절의 마지막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유아기 때는 그냥 실수만 하면 됐어요. 실수만 해도 귀여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청년 때 그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귀여워요. 이제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청년기가 되면은 세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하고, 둘째, 말씀 안에 거하고, 셋째,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강하다는 겁니다. 청년의 상징, 열정과 패기 아닙니까? 아, 그때 비실비실 되면 안 돼요. 청년은 강해야 됩니다. 열정과 패기로 해야 할 일을 해내야죠.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될까요?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능력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는 그래도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누가 하죠? 부목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10중 8구, 뭐 거의 90% 이상 반드시 빠지지 않고 거의 매주 대표 기도에 나오는 단골 메뉴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빠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죄 가운데 방황을 하다가 여기서 죄짓고 저기서 죄짓고 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네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 내용 꼭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른 교회 가서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뭐라고 답해야 되나? 필요하죠.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아니,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인간이 맞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 기도는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낮 회개 기도뿐이에요, 이건. 이번 주도 회개 기도, 다음 주도 회개 기도, 그 다음 주도 회개 기도, 그냥 뭐 맨날 회개 기도뿐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청년으로 자란 여러분의 자녀가 밤낮 사고만 쳐, 얘는 하여튼.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사고만 쳐. 하는 짓마다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짓만 골라 해요. 근데 참으로 다행히도 지가 잘못한 줄은 또 알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서 탁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 막심한 자식, 오늘도 불효할 짓만 골라서 하고 왔으니 이 소자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것보단 나아요. 그쵸? 근데 맨날 그래. 할슨 때려 죽일 짓만 골라 해. 그리고 이 불효 막심한 자식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참 상쾌하진 않겠죠? 기분이 참 참담하겠죠. 물론 회개는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항상 회개뿐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청년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라 죄도 짓고 실수도 하겠으나 그래서 회개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회개할 때보다는 사실은 적어도 청년기에 들어섰다면 교회에서는 승전보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개할 때 있어야겠죠. 우리는 죄를 아직도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며 정직하게 사업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게 당연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는 회개의 기도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렇다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청년의 특징은 강하다. 얼마나 강한가? 흉악한 자들을 이길 정도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강하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중심에 무엇이 있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아기인가 아니면 청년인가는 말씀 생활만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기일 때는 밥을 어떻게 먹죠? 떠먹여줘요. 신생아일 때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액체를 줘야 돼요. 그걸 씹을 수 있는 이빨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크면은 이유식을 또는 더 나아가서 밥을 떠 먹여줍니다. 그땐 참 귀여웠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아가. 그런데 20대 청년이 떠 먹여줘야 된다?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하나도 안 귀여워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20대 청년이 됐으면 자기가 숟가락 들고 먹어야죠. 자기가 밥해 먹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나의 말씀 생활을 보면 내가 아기인지 청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 목사님이 떠먹여주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기입니다.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공부 교사가 떠먹여주는 밥이 유일한 밥이다. 아기입니다. 정확해요. 청년으로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밥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밥 지어 먹어야 돼요. 내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청년이에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 없고 말씀 적용이 없다. 아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상관없어요. 아직도 밥을 떠 먹여줘야 먹는 사람을 보고 세상에 누가 청년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철없는 아기예요. 그러기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성도들은 성경 연구에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세미나란 세미나, 컨퍼런스란 컨퍼런스, 좋다는 성경 공부 다 찾아다녀요. 결국엔 누가 떠먹여주는 밥이거든요. 그거 열심히 연구만 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적용입니다. 근데 적용이 되려면 묵상이 돼야 돼요. 한국 성도들은 그냥 읽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가든가 주부 생활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아침에 quiet time 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말씀을 기억조차 못해요. 그냥 일주일이 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뿌리를 내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을 저는 아직 한 분 한 분이랑 뭐 대화를 나눠보질 못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특히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굉장히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에 옮겼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느냐, 얼마나 신학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 실천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줘야 된다면 100% 아기입니다. 유아기에서 벗어나 청년기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년기이죠. 자, 장년기로 되면은 이제는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본 말씀 14절 중반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비들에게 기대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기들에게, 유아기에 있는 아기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뭐였죠? 아버지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장년기에 있는 어른에게 기대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뭐죠? 분명히 유아기와 청년기는 확연하게 달랐잖아요. 근데 왜 유아기와 장년기, 아기와 어른에게 기대되는 게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평생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알아봐도 다 알지를 못해요. 신학 박사 학위의 한계가 아니라 천 개를 따도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고 천만 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기에게 기대되는 것과 어른에게 기대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으나 정도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는 겁니다. 아기 때는 아빠를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빠 안에서 안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한테는 그냥 아빠를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른에게는 결국엔 똑같은 하나님이기는 하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신 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라면 하나님의 무엇을 부각시키는 겁니까? 영원성. 이분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뭘까요?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있고 오늘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태초부터 계신 이와 오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는 하셨지만 내팽개쳐 주셨다면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아무것도 아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조각에 불과한 나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사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사 유아기와 청년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자란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짧은 문구 하나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아기의 수준에서 벗어나 청년의 수준에서 더 올라와서 아비의 수준이 됐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알아가고 있다면 딱 이 질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기에 있는지 장년기로 넘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나는 얼마나 걱정하면서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이에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은 기르면 100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길어봤자 100년, 진짜 어마무시하게 길면 120년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한 점도 못 돼요. 그러면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점만도 못한 내 인생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요?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그분은 또 마침 전능하신 분이래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데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요? 근데 마침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 목숨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요?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걱정하면서 사는 게 더 신기하지 않으세요? 걱정하면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김우준 목사는 아무 걱정도 없어, 근심도 없고, 단 1초도 염려 안 하고 항상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저 걱정해요. 저 심하게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저는 이 안에 저의 동기들이 많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여러분도 걱정하고. 근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을 체험했다면 말입니다. 차이점은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번도 걱정 안 하고, 그 어떤 고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조금도 염려 안 하고 절대 평강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걱정해요.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만 걱정 가운데 머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딱 불치병을 선고받았는데 할렐루야? 뭐 그럴 사람은 거의 없겠죠. 걱정이 되죠. 저도 걱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절망의 수렁에, 그 걱정의 구렁텅이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다가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며,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내신다면 이 수렁에서 내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한 뜻과 목적을 이뤄나가실 것이며,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일 터이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그냥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걱정을 시작은 하지만 걱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기는 하지만 걱정의 구렁텅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기본기고요. 이제 그 기본기가 됐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맨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는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며 이젠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장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노인들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들아. 그렇다면 아비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예요. 자녀가 없으면 나이가 80이라도 아버지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아 하시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하셨어요. 기대하는 것은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죠? 우리도 복음 듣고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이 생겨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새 생명이 나로 인하여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비는 그러면은 아기만 놔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게 아비인가요? 책임지고 길러내는 거죠.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으려면은 복음을 전파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태어나서 이제 쭉 성장하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잘 자라나서 분가하고 출가하여 결혼해서 이 아이도 아이를 낳으면 아, 잘 컸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 그 사람이 잘 성장해서 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제자가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셨나요? 그리고 아이를 계속해서 낳고 계신가요? 아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내가 잘 길러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무엇은 별로 없다고요? 아비는 별로 없다고 말을 해요. 스승은 1만 명이 있대요. 1만 명은 그냥 아주 거의 무한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성경 공부 잘 가르쳐줘요. 내가 성경 공부 좀 가르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좀 많이 만나봤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스승은 가르치면 끝이에요. 아비는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모든 실수 가운데서도 다 용서하고 끌어안아서 결국엔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비거든요. 스승은 입만 살아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고요. 아비는 내가 직접 삶으로 보여주면서 또 가르치면서 품어주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적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가운데 너희를 낳노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아비가 되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게 이제 아비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계획한 것은 아닌데 또 마침 이 말씀을 블레싱 축제 코앞에 두고선 전하게 됐네요.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우리가 유아기를 거쳐서 청년기로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청년기를 거쳐서 아비와 어미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장년기에 들어섰다면 저도 여러분도 나이값을 하여 아비답게 어미답게 복음 전파하며 제자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